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6월 7일 화요일에 뉴스통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북한이고 남한이고 올해도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형 산불까지 발생해서 더 단비를 간절히 원하기도 했죠. 지난 주말에는 그래도 비가 조금 내리기는 했지만 가뭄 걱정을 완전히 내몰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그래도 한국은 기술력 같은 걸로 가뭄을 좀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은 올해도 가뭄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도 별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죠. 해마다 북한은 목표로 한 알곡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가뭄 피해 예방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뭄 피해가 개선되는 모습이 쉽게 보이지 않으면서 올해도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더욱 악화될 걸로 예상된다는데요. 정말 걱정입니다. 거기다 올해는 이 봄 가뭄에 더해서 코로나19 확산까지 북한 주민들을 더 괴롭히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일은 북한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 것 같던데요. 부디 가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단비도 시원하게 이 한반도에 작작 좀 내려주길 바라야겠어요. 북한 당국이 식량이나 의료 지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북한 주민들의 숨통도 좀 시원하게 트이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뉴스통도 순위 뉴스 7으로 시작이 되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중요한 뉴스들 쉽게 풀어드립니다.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는 북한 새로 읽기 코너.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로 진행이 됩니다. 화요일의 뉴스로 본 세상은 세상 모든 것들의 세계 최초 기원을 풀어보죠. 최초의 탄생 코너로 함께합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와 환율도 짚어드리고요. 생활 속 재밌고 유익한 과학상식 알려드리는 퀴즈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왁틴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 단계인 격리 면제 조치를 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됐고 도이칠란드, 영국, 덴마르크 등에서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국제적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미동맹을 심화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현동 외교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합니다. 이번 회담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약 2주 만에 열리는 양국 외교 고위 관계자 간 만남인 만큼 양국 정상이 내놓은 동맹 청사진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세부 전략을 짜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 차관과 셔먼 부장관은 최근 수위가 높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5위 뉴스입니다. 일본의 우주 탐사선인 하야부사 2호가 화성 주변을 도는 소행성 류구에서 가져온 모래에서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발견됐습니다. 6일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류구에서 채취해온 모래를 분석한 결과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 가운데 이소류신이나 발린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또 이번 분석 결과는 지구에 있는 아미노산이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에 의해 공급됐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재 시간 5일 기준으로 비풍토병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WHO는 이러한 확진자 통계를 공개하며 다른 국가로 추가 확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지역별 확진 건수를 보면 영국이 207건으로 가장 많고 에스파냐, 포르투갈, 카나다, 도이칠란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천연두와 증상이 비슷한 원숭이 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풍토병화된 비루스입니다. 3위 뉴스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세르비아를 방문하려다 주변 3개국이 일제히 영공을 폐쇄하면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마리아 자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5일 이탈리아 방송과 인터뷰에서 일부 세르비아 인접국이 그들의 영공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서방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 영공에서 러시아 항공기의 비행을 막아왔습니다. 벌가리아와 북스코페, 트르나고라 등 세르비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도 러시아 항공기에 대해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계속해서 2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이틀째 6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6만 1,730여 명의 발열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7만 4,100여 명이 완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전날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발열한 발열 환자는 누적 총 419만 8,89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신은 신규 사망자 및 누적 사망자 통계, 치명률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뉴스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현지 시간 6일 요약 보고에서 우리는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상당 기간 지녀온 우려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여기에 대비돼 있다고 확언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동맹 간에 단합된 논의가 있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인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뉴스체크 시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북한도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4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위협을 했죠. 어제도 저희가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만 한국과 미국도 이에 맞대응하면서 긴장 수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경과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북한은 한국 그 연휴 기간이었죠.
네.
5일 오전 9시께 약 35분간 평양, 순안, 그리고 평남, 개천, 평북, 함경남도 일대 총 4곳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동시에 발사를 했습니다.
예.
8발의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한 건 사실상 처음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발사한 미사일은 북한판 단거리 탄도미사일 3종 세트라고 하는 이스칸데르 그리고 북한판 에이테큼스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 여기에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등 총 4종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다 변칙 기동이 가능하고 또 연사 시간이 짧아서 요격이 어렵다는 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의 경우는 올해 4월에 북한이 전술 핵 운영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며 공개했던 미사일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4개 지역에서요, 8발을 동시에 발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처음이라고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동시에 발사한 배경은 뭘까요?
한국, 미국, 일본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관측이 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서로 다른 미사일을 4종을 무더기로 섞어 쏜 거는
네.
남한 지역에 설정한 4개의 목표물을 탄도미사일로 동시에 타격하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공격 계획은 2017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군 사령부를 현지 시찰했던 적이 있는데
네.
이때 이제 그 보여줬던 영상에서 작전 지도가 노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그 북한이 그 해당 지도의 남한 지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각 구역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계획을 세운 걸로 관측이 그 당시에 됐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또 겨냥한 성격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이 됐는데요. 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지금 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 연합훈련의 경우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이어서 7차 핵실험 움직임까지 보이자 이 4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핵추진 항공모함도 동원을 한 훈련이었는데 여기에 네. 대응해서 탄도미사일로 응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걸 또 네. 드러내준 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 남한을 좀 노골적으로 겨냥을 한 거잖아요.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국도 대응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네.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우선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쏜 바로 다음 날 6일 새벽에 동해상으로 북한이 전날 발사한 비슷한 미사일인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큼스 8발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네, 사실 북한이 이번 도발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긴장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이제 지난달 24일까지만 해서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6번을 포함해서 평균 9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 그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요.
네.
지난달부터 이달 5일까지만 총 5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네.
모두 16발의 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긴장 수위가 네. 좀 높아졌습니다. 특히 지금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국제사회가 금지선으로 여겼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를 했고 지금 7차 핵실험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행정부도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대화보다는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 지난 6일이 한국 그 국가기념일인 현충일이었는데 이날 그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에서
예.
역대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통령들이 자주 거론했던 대화나 통일이나 평화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빠졌습니까?
네.
예.
대신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론을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다만 한국 정부는 지금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 상황과는 별개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대응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 보자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내부에서는 또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그 노동신문
네.
6일에 전날 발사했던 8발 미사일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이런 모습은 지난 3월에
네.
뮤직비디오를 연상케 하는 걸 김정은 위원장이 출연해서
네.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막 보여줬잖아요.
네.
이것과는 좀 대조가 됩니다. 특히 지난달 들어서부터 최근까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도 일절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그 이유도 궁금해집니다.
아직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응 기조를 가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내부적으로 이 보도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만큼
네.
굳이 보도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4월 말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420만 명의 그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이제 거의 나왔는데
네.
약과 식량이 지금 부족하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미사일을 쏘냐 이런 민심 악화가 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보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 당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더 챙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북한 정부가 옳은 태도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길 바랄게요. 자, 뉴스체크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의 노래 경연 방송 퀸덤2의 파이널 신곡 대결 앨범 수록곡입니다. 비비지의 환상 듣고 올게요.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시간이죠.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북한 주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이 또 질문이나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공개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우리 조선 노동당 청사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도 안 되며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중구역에 있는 것밖에 모르는데 남조선이 이걸 다 공개한다는 건 자기 나라 수령에 대한 호위 안전 사업에 무관심하단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네,
평양에서 질문 주셨어요.
네, 평양의 30대 여성분이 질문 네. 주셨는데요. 먼저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5월부터 업무를 네.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장소를, 그러니까 집무실이죠.
예.
기존에 청와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집무실을 뒀었는데 지금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겼어요. 청와대가 왜 옮겼는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네.
이 청와대가 옛 총독부 관저 또는 경무대 그런 곳으로부터 이어진 권위주의와 제왕적인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다. 이제 그 시대를 끝내고 국민과의 네. 소통을 위해서 국민과 대화하기 위해서 집무실을 옮기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러면서 지금 공원처럼 개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이렇게 매일 이제 예. 국민들이 거기 가서 이제 구경할 수 있는 거의 공원처럼 됐는데
네,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사실 이걸 네. 윤석열 대통령만 이걸 주장한 건 아니었어요. 실행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했지만
네.
그 이전에 뭐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바로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네.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또는 공약을 내건 대통령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행이 안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질문 주신 경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네. 호위 안전사업이죠.
맞아요. 예. 경호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겼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방부는 그래도
네.
준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경호가 꽤 강력한 편이죠. 그래서 거기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경호 문제에 대한 우려를
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결국 집무실을 옮길 수 있게 됐는데 한국은 현재 청와대 경호실에서 대통령 경호를 하고 있는데 차관급입니다. 장관보다는 네. 조금 낮은 차관급 한 500여 명 정도의 경호 요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뭐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네. 군인들이 외곽 경호를 맡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500명 정도로 그리고 국방부의 든든한
네.
경호 아래 있으니까 경호 문제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런 네.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 게 북한은 저희가 경호원의 수가 훨씬 많다고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의문 때문에 또 궁금하실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 최고 지도자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이른바 974부대의 수는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훨씬 많네요. 500명
그럼요.
넘으면. 예.
이게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그 두 배가 또 더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경호부대를 운영하는 이유 뭐
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건 내부 인민의 저항이라든가 심지어 군부대의 반란에까지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대규모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무슨 대규모 군인의 반란까지 염두에 두고
그렇죠.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500명,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습니다만 미국도 3,0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을 유지할 필요는
네.
없는 것이겠죠.
자, 아무래도 좀 이해가 깊어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청와대가 이전했다는 신문 기사를 좀 읽고 이런
네.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으면 사실 더 잘 살아야 되겠는데 더 거지가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미국이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지 않나요? 네.
지금 질문자분은 우크리아나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아마 북한에서는 그렇게 나라 이름을 쓰나 봐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거 아직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이 군대를 보낸 건 아직 아니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왜 어렵냐.
네.
현대사회는 세계화 시대라고 보통 부르는데 왜 세계화 시대라고 하느냐. 한 나라의 경제도 그 나라 혼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제도 서로 협력해서 운영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네.
러시아도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원유나 천연가스 또는 밀과 같은 식량을 수출을 하고 그 돈을 가져다가 러시아 국민들이 다양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다른 나라와 긴밀히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순간 국제사회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불법적이다 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경제 제재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경제가 지금 악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아마 러시아와 국제사회의 경제 협력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제재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아마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문제에 부딪힐 거예요.
그렇죠.
만에 하나 어떤 나라가 네.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한다? 그러면 전쟁에 설사 이겼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장기간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사실 북한 자체도 지금 어떤 핵개발 때문에 대북
그렇죠.
제재에 처해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니까.
같은 문제죠. 예. 북한이 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이렇게 5년, 6년 동안 경제 제재를 하느냐?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네.
핵을 개발한다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세계화 시대는 무기를 막 그 개발을 한다거나
네.
국제사회의 기준을 어기고 아니면 한 나라를 침공한다거나 하면 경제적으로 버티지 못할 정도로
네.
국제사회가 그런 것을 막아서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네, 러시아조차도 지금 그런 문제에 직면을 해 있는 거고요.
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보고 많이 놀랍습니다. 남조선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3만 4천 명이라는데 진짜입니까? 평양에서 도망친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사실 네. 북을 떠나서 중국에 있거나 생활하고
네.
있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 수가 많이 있었죠, 그동안에.
네.
평양에서 떠나온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북 전체에서 떠나온 사람들은 꽤 많이 있었는데,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2021년까지, 작년까지네요. 한국에 현재 들어와 있는 북에서 오신 분들
네.
수는 3만 3,815명입니다. 남성이 9,475명, 여성이 2만 4,340명. 그러니까 여성이 한 72%.
그러네요.
압도적으로 많네요. 예. 2005년도까지는 대략 한 1,000명, 1,500명, 1,300명 이런 숫자였어요. 그런데 2006년부터
네.
2,000명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 2,028명.
네.
그리고 이게 2011년까지 6년 동안 2,000명대를 유지합니다.
한 해 동안요?
네, 한 해 예. 동안. 2009년이 제일 많았네요. 2,914명이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 정부가 들어서던 2012년에
예.
1,500명대로 이제 2,000명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요. 2019년에는 1,047명. 근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 1,000명대로 좀 뚝
예.
떨어졌어요. 그런데 결국 크게 감소한 시점은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아이고.
국경이 봉쇄된 때. 이때 229명이 한국에 들어왔고요.
네.
작년에는 63명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많이
아마
줄었네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났다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전체 숫자는 지금 3만 3,800명을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남조선으로 도망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탈북민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죠.
네.
자, 한국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네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국 대통령 부인의 옷값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으셨나 봐요. 대통령 부인의 옷값을 진짜로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청진에서 20대 여성분의 질문입니다.
그러네요. 아, 20대
예.
여성이라 아마 옷에 대해서 관심이
네.
많은지. 얼마 전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예.
그 김정숙 여사의 옷과 그다음에 이렇게 장식품,
네.
액세서리라고 하죠.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 구입하는데 예산이 국가의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지 공개하라 이렇게
맞아요.
요구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청와대가 아 이건 조금 공개하기가 조금
예.
어렵다 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론과 막 수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김정숙 여사의 여러 행사에 참여했던 사진을 다 보고
네.
일일이 어떤 옷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어떤 액세서리 어떤 그 장식품을 사용했는지를 분석을 한 거예요. 코트 24벌, 뭐 롱 자켓 30벌, 원피스
네.
34벌 막 이런 식으로 투피스 49벌, 바지 27벌, 그다음에 브라우스 셔츠 14벌 등 178벌이나 된다.
네.
그리고 또 장신구도 엄청 많은데 뭐 브로치 몇 개, 뭐 스카프 머플러 30개, 막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막 분석을 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한 207개나 되니 이거 국가 예산 가운데 이거 사는데 얼마 썼는지 빨리 공개하라 이랬던 거예요. 맞아요. 어쨌든 사실 이런 일이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멋지다, 예쁘다 하면 온 인민들이 나도 저거 사겠어 하고 막 다 따라 사기도 하고요.
맞아요. 최근에도 그런 일도 있었죠.
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은 이게 이제 봉건 시대 왕은 아니라고 민주사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나라가 왕 개인의 자산이었습니다.
네.
나라가 왕 개인 거니까 당연히 그 나라에 있는 백성도 왕의 소유였어요.
네.
그런 사회에서는 인민이 왕과 왕비를 비판한다? 이혼 입었네, 저혼 입었네.
큰일 나죠.
나라 돈을 그런 옷을 사는데 써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얘기 못하겠지만 민주사회에서는 인민이 주인이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부인도 그냥 인민하고 인격적으로는 동등한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별하지 않아. 그냥 직업이에요. 직업이 끝나면 평범한 인민으로 또 돌아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누구라도 언제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그건 좀 문제예요. 너무 없는 사실을 막 지어내서 막 과장하거나 이런 문제도 사실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만큼 또 이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네.
또 시정할 건 시정해야겠죠. 자,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 17형인데 방송에서는 15형이라고 해설자가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선 17형이라고 하고 거기서는 15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네.
지난 3월 24일 오후 2시 34분 평양 순환비행장 근처에서 동해 방향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쭉 분석을 해봤는데 뭐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화성 17형의 그 엔진 배기구는 4개여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날 발사한 이 발사 미사일의 엔진 배기구 수는 2개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성 정찰을 통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화성 15형 엔진 2개짜리, 배기구 2개짜리 15형을 발사했는데 왜 17형을 발사했다고 했을까 하는 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추정을 해보면 사실 3월 24일 날 15형을 발사하기 바로 전에 3월 16일 날 화성 17호 실제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중에서 폭파됐어요.
아이고,
아주 그 파편이 막 평양 일부 지역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일부 시민이 그걸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 사실은 또 근데 인민들에게 북한이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놓고는 24일 날 우리가 17형 성공했다 이것만 선전했거든요. 그러면 보면 아마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는 선전을 통해서 우리가 국방력을 문제없이 강화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분석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헷갈리시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속내가 좀 있었어요. 여러 배경이 있었고요. 자, 여섯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지원을 서로 할 수 있다는 가정 내에서 놓고 볼 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셨나 봐요. 남조선에서는 미국, 영국, 카나다를 비롯해 적어도 몇십 개 나라가 지원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은 미국한테 쩔쩔 맨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전쟁이 난다면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겠는지요?
아하.
일단 좀 멀리 보셨어요.
관심이 많네요. 국제정치에.
네, 그러니까요.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네.
남과 북 사이의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됩니다.
네. 다만 이제 궁금하시니까 만에 하나 남과 북이 전쟁을 한다면 누가 왜 전쟁을 했느냐에 따라서 주변국의 대응은 달라지긴 할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걸 조금 빼고 일단 전쟁이 났다고 했을 때 개입 가능성이 높은 나라,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개입할까 이런 것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단 개입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미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유럽 이렇게 네 나라 정도가 개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면 개입할 나라, 같이 뛰어들어서 전쟁을 해줄 나라가 어느 나라냐 물어보면 미국 정도예요. 미국은 이미 여기에 미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전쟁이 일어나는 즉시 직접 개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어떠냐? 중국과 러시아는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요. 일단 한국과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대사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냥 중간 입장을 취하거나 아니면 간접 개입. 그러니까 북한을 간접적으로 뭐 무기를 지원하든 아니면 정치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든 이런 간접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지 직접 군사력을 들여서 한국과 전쟁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직접 개입하자고 하는 조약이 맺어져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그런 조약이 네. 없어졌습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이 사실상 개혁기방 나면서 그런 조약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직접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는 미국뿐이고 간접 개입할 나라는 북한 쪽으로는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네. 한국 쪽으로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등의 수십 개 나라가 될 겁니다.
네, 네.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내다보는 것까지 하고 네.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EU 러시아에서 에너지 계속 수입이라는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와, EU라는 건 뭡니까? 설명도 네. 좀 해주세요.
영어로 돼 있어서 네. 아마 읽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EU, 영어 맞습니다. 알파벳.
네.
영어로 풀어 말씀드리자면 유로피언? 유니온. 유로피언은 그냥 유럽이라는 뜻이고 네. 유니온은 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럽 연합입니다. 이걸 네. 줄여서 유로피언의 E, 유니온의 U 따서 EU라고 하는데요. 1957년 3월에 설립된 유럽 기구입니다. 목적은 유럽의 경제 통합 또는 사회 통합, 정치 통합. 그러니까 유럽이 지역은 작은데 수십 개 나라가 거기에 몰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통이 발달해 가지고 유럽에서 경제, 뭐 교육 어떤 것도 한 나라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수십 개 나라를 서로 왕래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한 나라처럼 네. 경제 활동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별로만 해가지고는 이 문제, 원활한 협력이 어려우니까 유럽연합이라는 거의 준국가기구를 만들어서 유럽이 한 나라처럼 지금은 경제 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정치도 하거든요. 이제 그 기구를 유럽연합. EU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또 풀어서 대표님께서 네. 설명도 해주셨어요.
참고로 현재 유럽연합에 예. 가입된 나라는 27개 나라네요.
네, 네. 아, 27개 나라라는 것까지 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큰 인기를 누렸던 한국의 노래 그룹 015B가 1994년에 발표한 인기곡입니다. 원곡은요, 나미 씨가 1985년에 세상에 내놨던 노래고요. 노래 제목 슬픈 인연 듣고 올게요.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이 세상 모든 것의 최초를 알아봅니다. 최초의 탄생. 오늘도 전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사람의 최초인가요? 물건의 최초인가요?
네. 오늘은 어떤 행사에 대한 최초를 준비했는데요.
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난 6일 즉위 70주년을 뜻하는 플래티넘 주빌리를 맞이했습니다. 플래티넘 주빌리는 이 한 나라의 군주가 재위 70주년을 맞이했을 때 일컫는 말인데요.
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 플래티넘 주빌리를 맞은 최초의 영국 국왕이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 주빌레란 무엇인지 어떻게 유래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행사의 최초 기원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자, 현재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플래티넘 주빌리로 영국이 한참 축제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인들에게 이 주빌리 의미는 뭐 얼마나 큰가요?
이 주빌리가 있는 6월은 영국 전역이 대규모 축제로 들썩였습니다. 대영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이 빅토리아 여왕의 다이아몬드 주빌리 축제. 다이아몬드 주빌리는 즉위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인데요.
예.
이 축제도 매우 성대하고 웅장하게 열렸습니다. 이때도 이 다이아몬드 주빌리가 영국에서 처음 거행된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가 밖으로 나와서 마차에 탑승한 여왕을 향해서 축하의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현재 영국은 이 플래티넘 주빌리가 또 최초가 됐습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이 최초인 만큼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올해 96세가 된 여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런던 이 중심부로 몰려들었습니다.
와, 정말 볼만하겠네요. 네. 뭐 70년 동안 이 영국을 이끈 만큼 또 많은 영국인들이 함께 축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빌리라는 말은 혹시 어디서 유래가 된 건가요?
네, 이 주빌리라는 의미는요, 영어로 이제 희년이라는 뜻인데,
네.
이 특정 기념 주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유대 기독교의 기원을 둔 이 기념일 축하 행사였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에는 사람들에게 50년을 거룩하게 하라. 이는 희년이니라고 예. 말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50년마다 안식년을 열었는데 이 해에는 노예였던 사람은 풀려나고 또 이 죄를 지은 자는 용서를 받았고요.
네.
또 채무자는 부채를 탕감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는 기독교의 기원을 네. 둔 그 주빌리라는 말이 영국에 오면서 약간 변형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주빌리라는 의미가
예.
영국 군주의 이정표를 이제 표시에 맞게 조정된 건데요. 이제 즉위 25년을 뜻하는 말은 실버 주빌리, 그리고 40년을 뜻하는 말은 루비 주빌리, 또 50년을 뜻하는 말은 골든 주빌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즉위 60년은 다이아몬드 네. 주빌리,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즉위 65주년에 또 사파이어 주빌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달성한 즉위 70년은 이제 플래티넘 주빌리, 이제 플래티넘은 100금입니다.
네. 네. 야, 이 한국에서도 왜 마흔 되면 불혹이다. 그리고 또 60되면 환갑 연치르고,
네, 맞습니다.
네, 고희 연치르고 이런 것처럼 영국은 약간 이 보석 이름을 땄네요.
그러네요, 네.
자, 영국 왕실은 그럼 언제부터 이 주빌리를 기념을 했나요?
네, 이 처음 주빌리를 기념한 것으로 알려진 네. 건요, 조지 3세 왕이었다고 하는데요. 조지 3세는 당시에 이제 정신 건강이 좀 좋지 않았고 또 미국 식민지를 잃은 것으로 알려진 왕입니다. 1809년에 즉위 50주년을 기념한 최초의 영국 군주였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이 희년 전통의 대부분은요, 이 조지 3세가 있던 시절에 했던 것으로
네.
뭐 교회 예배라든지 뭐 잔치, 불꽃놀이 및 기념품, 또 런던탑의 행렬로 이런 골든 주빌리를 축하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군주의 이정표를 딱딱 맞춰가면서 네. 축하를 하는 게 또 영국의 오랜 전통인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 플래티넘 주빌리를 맞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해서 또 저희가 좀 안 알아볼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제 25살 되던 1952년 2월 6일에 아버지 조지 6세가 별세한 날부터 왕위를 물려받았는데요.
네.
재위 70년 동안 지금까지 윈스턴 처칠을 시작으로 약 14명의 총리와 일을 했고
와, 예.
또 앞서 다이아몬드 주빌리를 거행했던 빅토리아 여왕보다도 6년 이상 오래 즉위를 했습니다.
네.
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굉장히 또 신중한 언행, 또 왕실의 모범을 보이면서요. 가장 인기 있는 왕족을 묻는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영국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영국 BBC에 따르면 또 최근 조사에서 영국인 85%는 본인이 알고 있는 유일한 군주로
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꼽기도 했고요. AFP통신은 이제 여왕이 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이 사회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 현대 영국의 상징이자 전후시대와 현대를 잇는 살아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한국에서도 또 다른 해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네.
여왕으로 꼽히죠. 자, 그리고 저희가 다른 코너에서 피플 코너에서 이분의 남편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최근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또 남편과 사별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후 근황은 어떠신가요?
네, 네. 지난해 4월에 네. 여왕이 이제 73년간 함께했던 남편 필립공과 사별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현재는 이제 필립공의 생전 흔적이 남아있는 그 샌드링엄 별장 그 우드팜에서 여왕이 조용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뭐 사별 후에도 뭐 이 남서부 코널에서 열린 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정상들을 초청해서 여왕이 환영 만찬을 주최하는 등
네.
이 공식 업무를 소화를 계속해서 해왔고요. 행사 하루 전인 이 6월 1일에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이 여왕이 플래티넘 주빌리를 기념하는 데 참여한 영국과 영연방 전역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축제 행사가 행복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이어서 나에게 보여준 선의에 늘 영감을 받고 있다. 지난 70년 동안 이룩한 모든 것을 되돌아보는 기회이면서 자신감과 열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날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영국에서 기념하고 있는 이 주빌리라는 행사의 최초 기원을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기 있고 또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거 또 영국의 자랑인 것 같아요. 네. 부디 뭐 한국이나 북한이나 그런 지도자가 많이 탄생하길 바라야겠습니다. 자, 전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도움되는 과학상식 퀴즈, 그러니까 과학상식 맞춰보기 시간입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요, 여러분도 각자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물론 요즘에 전 세계에는 살까기 한다며 이것에 신경 쓰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바로 칼로리죠. 칼로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칼로리는 열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1칼로리는 정확히 14.5도의 물 1g을 섭씨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을 말하죠. 이 줄 단위로 표현하면 4.2줄이 1칼로리죠. 자, 하지만 칼로리를 보고 아, 이게 열 에너지구나 떠올리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칼로리는요, 음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음식의 열량을 나타내는 단위인 킬로칼로리입니다. 칼로리와 킬로칼로리는 1000배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편의상 앞에 붙은 킬로를 생략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에 먹은 쌀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라면 그건 사실 300킬로칼로리를 말하는 거죠. 또 여러분이 10분 동안 산책해서 100칼로리를 소모했다 하면 사실 100킬로칼로리를 소모한 거고요. 자, 음식의 칼로리는 그 음식에 담긴 잠재적인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움직이고 숨쉬고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1g의 탄수화물과 1g의 단백질은 4칼로리의 열량을 내고요. 1g의 지방은 9칼로리의 열량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린 이런 영양소를 태우면서 세포들에게 힘을 전달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6월 8일 수요일은 전 지역이 흐린 가운데 평북과 함경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남과 황해도, 함경 남부 지역은 낮부터 밤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5도, 해산 9도, 청진 10도, 함흥 11도, 원산 12도, 강계 개성 13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14도, 해주 1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3도, 청진 17도, 해산 18도, 함흥 원산 21도, 신의주 강계 해주 23도, 평양 사리원 24도, 개성 25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2.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현재 시간 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31% 하락한 배럴당 118.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도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3% 하락한 1843.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6월물 가격은 온스당 22.07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릴게요. 100달러당 인민비는 666.42원입니다. 신지은의 과학상식 퀴즈 그리고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톡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서 여기나 저기나 살기 팍팍하다 이런 소리 정말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데요. 한국 분식집에서는 밀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분식집 하시는 분들 힘들다 그러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분유, 조제 분유 대란이 일어나면서 분유 한 통에 13만 원짜리가 등장했다고 해요. 자, 국제 밀값이 상승하기 때문이라는데 아시다시피 전쟁에 또 상하이 봉쇄에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1996년과 2007년에도 이렇게 국제 밀값이 치솟았지만 그때는 환율은 안 뛰었는데 올해는 밀값에 환율까지 동시에 오르는 이런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도 환율 급등에 디젤류 가격이 오른 데다 춘공기까지 겹쳤다. 정말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그저 안타깝습니다. 북한의 식량난도 또 전 세계 물가와 물류 대란도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양정아, 이정철,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달콤한 목소리의 주인공 성시경 씨가요. 2003년에 발표한 달달한 노래 키스할까요?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칠게요. 자, 노래 제목처럼요. 내일부터는 여기저기서 좀 밝고 즐겁고 달달한 소식들도 들려오면 참 좋겠죠. 편안한 밤 되시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